골로새서 24번 메시지. 그리스도, 모든 그림자의 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소생시키셨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정사와 권세들을 벗어버리셨음을 지적했습니다. 2장 14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는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율법은 잠시 동안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셨지만 율법을 가지고 그분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기는 매우 어려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셨습니다. 새 창조의 기념일. 나는 제7일 안식일 준수를 주장하는 많은 제7일 안식교도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사이의 차이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따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상징이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휴식하셨으며 이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은 옛 창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조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옛 창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7일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는 주일의 첫날, 즉 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포함한 새 창조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이 옛 창조의 상징이듯이 주일의 첫날인 제8일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 때문에 신약 성경의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제7일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구절은 성도들이 주일의 첫날에 모였음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은 그 주의 첫날에 사도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바울의 시대의 성도들이 그 주의 첫날에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였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 날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기념일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새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7일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주 예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주의 첫날에 모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바울은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또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제7일이 아닌 주일의 첫날에 모였음을 강하게 확증합니다. 그들이 그 날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 날은 그들이 주님께 바치는 연보를 모을 수 있는 좋은 때였습니다. 어떤 제7일 안식교도들은 바울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던 것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행했지만 그의 목적은 안식일을 지키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주일의 첫날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가 주의 날에 영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의 날은 주일의 첫날, 즉 주님이 부활하셨던 날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이날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증거인 주의 날에 요한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을 보기 위하여 영 안에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의 예표도 주일의 첫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확한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주님 앞에 흔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 그것을 흔들 것이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안식일 이튿날은 물론 제8일, 즉 주의 첫날입니다. 더욱이 레위기 23장 16절은 일곱째 안식일 다음날을 언급합니다. 이날 또한 주일의 첫날인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제8일의 위치를 더욱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제7일이 옛 창조의 기념일인 반면에 제8일이 새 창조의 기념일임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옛 창조 안에 있으므로 계속해서 제7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는 옛 창조 아닌 새 창조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제7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새로운 시작을 표시하는 주일의 첫날에 모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준수를 옹호하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합당한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안식일이 기념일이 아니고 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이 기념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일의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창조 안에 있지 않고 새 창조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의 그림자.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모든 그림자의 몸이신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음식과 음료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는 만족과 활력을 의미합니다. 절기는 기쁨과 누림을 의미하는 유대의 연례 명절을 가리키고 월삭은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새롭게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안식일은 완성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절기는 연례적이고 월삭은 원례적이며 안식일은 주관적이며 먹고 마시는 것은 매일의 일입니다. 이 모든 규례법의 항목들은 장차 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17절의 몸은 사람의 육체와 같은 실체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의식들은 사람의 몸의 그림자와 같이 복음 안에 있는 실제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의 실제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만유를 포함한 이러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으로서 계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 수년 동안 2장 16절과 17절에 대하여 합당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관념은 그림자가 사람의 몸의 모양인 것 같이 규례법의 여러 방면들이 장차 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규례는 모두가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의 몸, 즉 견고한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 환경에 있는 많은 것들 또한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림자이지 참 음식이 아닙니다. 참 음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참 음료이십니다. 우리를 덮고 아름답게 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입는 옷 또한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워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참된 거처이시며 참된 안식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의 거처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밤에 누리는 안식 또한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식사를 한 뒤 누리는 만족조차도 참된 만족이 아니라 만족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매일의 생활과 매주의 생활과 매달의 생활과 매년의 생활과 관계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은 매일의 일이며 안식일은 매주의 일이며 월삭은 매달의 일이며 절기는 매년의 일입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방면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매일의 만족과 활력을 의미하며 안식일은 매주의 완성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완성이 없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안식은 항상 완성과 만족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은 어떠한 일을 끝내고 그것에 만족하였을 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째 드린 날 그분의 창조의 역사를 마치셨을 때 일곱째 날에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나는 내 일이 완성되고 그것에 만족하였을 때에만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매주의 완성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월삭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매달 새롭게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새 달이 새로운 시작을 표시하였듯이 그리스도는 오늘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최근에 나는 몇 달 전에 구원받은 유대인 형제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나오기 전에는 오늘날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과 같이 어두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그에게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가진 새 달이 되셨습니다. 절기는 그 해의 누림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씩 주님 안에서 누림과 기쁨의 시간이 되는 그 해의 절기를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절기가 즐거운 것이었지만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분은 참된 음식이며 참된 음료이며 참된 완성과 참된 안식과 참된 월삭과 참된 절기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을 먹고 마시며 매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성과 안식을 가지며 매달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체험하며 1년 동안 그분이 우리의 기쁨과 누림이 되십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실제가 되십니다. 1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분기시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며 그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내주하는 영광의 소망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2장에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 후에 바울은 우리의 매일에, 매주에, 매달에, 매년에 일들을 포함하는 실제적인 생활에 이릅니다. 2장 16절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항목들은 지구의 자전과 태양주의의 궤도를 따르는 지구의 공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과 공전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생활을 유지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에 우리에게 일, 주, 월, 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매일, 매주, 매월, 매년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든 그림자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음식과 음료의 실제이시며 우리의 완성과 안식의 실제이시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의 실제이시며 우리의 누림과 기쁨의 실제이심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과 매주의 생활, 매달의 생활, 매년의 생활 안에 있는 모든 적극적인 것들은 그리스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만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만유가 되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완성이며 나의 안식이며 나의 새로운 시작이며 나의 누림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음식이며 나의 음료이며 나의 만족이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적으로 방대한 분이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생활의 모든 상세한 방면도 되십니다. 매일매일 그분은 우리의 호흡이시며 우리의 만유이십니다. 의견을 나타낼 필요가 없음. 2장 16절에서 바울은 아무도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누구든지 일부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에 의하면 우리는 의문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그림자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노시스주의와 금욕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사역을 시작한 때부터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리와 의견을 잊어버리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에 따르면 오직 그리스도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교리와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 매주, 매달, 매해의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수년 동안 나는 나의 의견을 붙잡거나 표현하지 않기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지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진공청소기를 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조차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려 합니다. 그러한 사소한 일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기를 배워왔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위해서 따지는 것은 전적으로 시간 낭비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다만 한 가지 요인, 하나의 동기, 하나의 요소, 하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요인이며 동기이며 요소와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의견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의견을 표현하지 않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먹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포크와 칼로 먹기를 좋아하고 혹은 심지어 손가락으로 먹기를 좋아합니다. 음식을 속에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식사 도구에 관해서는 의견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견은 자아의 요새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매우 강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 같은 일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의 매일, 매주, 매월, 매해의 생활에서 만유가 되신다면 우리의 의견을 나타낼 필요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요인과 동기와 요소와 근원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